그때요, 구반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는 서울 잡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쓴 양반이라 미량 성마다 하고 남원의 성춘향 성화 높이 듣고 간신히 서둘러 남원 부사하였구나. 신현하인 대령하야 현신을 받으신 후에 출행날을 급히 받아 도임차로 내려오는디 신현 절차가 꼭 이루었다. 신현마저 내려온다. 신현마저 내려올지 별령 냅시장이 좋다. 보란색인 완자참 내 활기적 벌려 일등 바보 유량 닮아 덕도 그렇게 실었다. 키 큰 사령 적창우 뒤체제 비다 이멀 누구 별현디 따랐네. 남대문 박성 내 나라 칠패 팔패 정패 배달이 해국계를 넘었구나. 좌우 산천 바래바 화란 춘성 만화방차
해일지루 해일지루 허 해라이도 하지 마라. 공이 났다 제철림 마상태고 후대로나 추천양도를 지내어 전라감명을 들어가 순삼정 현명호 이튿날 발행을 제도구바구 힘실숙수 혹이 있게 내려올지 우리 정당도원이 육방과속 다 나왔다.
제 정도목 해봉이면 인물찬이 호정이라 호정찬이 잠정 빛과속 부잘 놓는 노소원 경서일서 노진사 금창현방홍이하야
판소리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게 퓨전 형식으로 또 좀 변형된 것 같아서 더 정말 멋진 소리였던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판소리를 하고 있는 소리꾼 오단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저는 판소리하는 김율희입니다. 오.
저희는 변학도가 아니고 밴드를 두 번째 나갈 밴드입니다. 와.
변학도 춘향이 뭐 하니까 대충 어떤 작품인지 감은 오는데 어떤 대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들으신 대목은 변학도가 남원으로 신관사또가 돼서 부임해서 내려오는 대목으로 신현마저 내려온다라는 대목이었고요. 밴드 두 번째 달과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무대였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이 같이 공연을 종종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만나는 건 오늘 차이나는 클래스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근데 한 팀처럼 너무 네. 찰떡으로
맞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같은 팀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으신데요?
이렇게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가고 네. 싶어요.
어떠세요? 네.
합격.
아, 저는 얼마 전에 그 싱싱 밴드라고 네. 국악을 가지고 밴드 하시는 분들 보고 정말 놀랐었는데 약간 두 번째 달도 좀 비슷한 그런 네. 느낌.
저희가 먼저 하자는 거.
저희 먼저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 근데 두 번째 달은 사실 OST를 저희가 많이 알려져서
맞아요.
많이
맞아요.
알고 있는데. 맞아요.
쿨 아일랜드.
국악과 콜라보레이션은 어떻게 또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아 저희가 1집을 2000 3년에, 2005년에 냈구나. 2005년에 오래돼가지고 저 기억이 안 납니다. 2005년에 1집을 냈는데 그때 저희 세계 민속음악을 소재로 한 장작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한국의 민속음악 가지고는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약간 숙제처럼 가지고 있다가 한 2014년 그때부터 판소, 소리꾼을 만나가지고 판소리랑 같이 작업하게 됐습니다.
오프닝으로 좋은 음악 들려주셨는데 이따가 잠깐 또 공연 들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여지없이 판소리가 맞겠죠?
네, 네 맞습니다. 오.
저는 아까 공연하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의 힙합 같다. 그 주거니 박거니.
난 아웃사이더 약간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춤에다 판소리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판소리 휘몰이 장단이 아주 빠른 맞아. 장단이어서 그 안에 말을 넣을 때 랩이랑 비슷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오늘 오신 선생님 소개도 약간 좀 판소리 풍으로 해주실 수
힙하게?
오늘 오신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은 이분은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알던 국악계 정말 유명한 분이신데요. 피리 연주도 하시고 타악 연주도 잘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지휘도 하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네, 네.
그때요. 차이나는 클래스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까 하는디
얼쑤
제가 선생님 하면 다 같이 나와주세요를 외쳐주면 되는 것이었다.
와우.
2020년 경자년새에
차이나는 클래스 특급 강연자를 모십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도 이제 판소리를 전공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 클라리넷을 하다가 국악고등학교에 가서 피리를 불다가 사물놀이도 배우다가 작곡을 한 다음에 국악 앙상블 그룹도 하고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 지휘자로도 있었고
선생님 자체가 그냥 퓨전이네요.
우리가 서양 음악이라면 교향악단의 지휘자는 익숙하거든요.
네.
근데 국악 역시 지휘자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그게 너무 신기해서.
국악에 지휘자가 있었죠. 왜냐하면 국악에서는 궁중 악단을 생각해 보면 집박이라는 사람이 있어.
집박.
이거 착 나무 다섯 가지로 갈라진 거 이렇게 보시죠. 그걸 딱 모아서 딱딱. 그래서 팍! 팍 시작하는.
아, 그분이 지휘자예요?
전체 음악을 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네,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그런 지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 판소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 판소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판소리 하면 많은 분들이 서편제 영화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서편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저는 판소리 하면 좀 인간 문화재 이런 게 좀 먼저 떠오르는데 그렇죠. 혹시 두 분도 그런
인간 문화재세요?
문화재세요? 혹시 인간 문화재는 아니고요. 네. 그 문화재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은 이수자.
이수재. 문화재 코스가 있나요?
혹시? 코스 있죠.
궁금하네.
문화재가 되려면 첫 번째 전수를 해야 돼요. 그 전문 과정. 그게 한 3년에서 5년 걸려요. 이수를 하려면 완전 이수를 마스터하려면 15년. 그 다음에 전수 조교까지 마치려면 20년. 그래서 도합 한 3, 40년이 걸려야 겨우 인간문화재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단계. 지금 현존하는 인간문화재는 네 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문화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연봉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나와요? 문화재 연봉.
제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이수자부터도 다 나오시는 거죠?
연봉이 나와요?
이수자는 연봉 같은 게 없고 네. 아마 전수조교부터
전수조교부터 네. 네.
나라에서
조금씩
그 문화재면은 뭐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켜주시는 분들이니까 맞아요. 국가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맥락이 끊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판소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덕분에 사실은 그때부터 많이 양성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세계 유네스코 네.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선생님 그럼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요즘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위상 특히나 문화적으로 한류가 BTS로 상징되는 K-POP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음악을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 그 근원에는 우리 전통의 뿌리가 있었다. 그 전통의 뿌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무엇일까? 판소리.
반도 못 매기고
아, 이 판소리야말로 한국 사람들의 음악적, 예술적 재능의 DNA가 함축된 조선 후기에 탄생한 양식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K-POP을 이끌고 있는 마음을 잡는 어떤 정서 아닌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판소리!
들어는 보셨소!
자 판소리. 여러분들은 판소리라는 이 이름 자체에 어떤 뜻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판을 깔아놓고 소리를 들려준다?
네, 그럼 별다른 소리 없네. 여기까지 우리도 생각한 이제 건데.
판소리에 플러스가 뭐야? 차이 나는 플러스지. 플러스에 차이 난다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역시 지식인이시네요.
판소리에서 판은 평편한.
판을 깔아.
네, 소리판. 난장판 네. 이런 걸 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을 다른 말로 하면 마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난장
아. 마당에서 벌어지는 소리. 소리다. 그래서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의 판소리. 네. 거기에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고수가 있고 관객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것을 일고수 이명창이라고
왜 명창이 먼저가 아니고 고수가 먼저?
고수가 잘 되면 노래를 좀 못한 사람도 잘할 수 있는데 고수가 틀리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막 버벅된다고 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1, 고수, 2, 명창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비트를 잘 찍는 게 중요한 거구나.
고수가 장단을 치면서
어서 먹고 속고찰리
소리꾼인 안일이와
날이 늦지마 허니 가급 수령들이 모두 모아르는디
소리와
여보시오 본가사 또 잘 얻어먹고 잘 놀고 잘 가고 오바는
달림을 가지고
가면은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선물을 확 딱
판에서 소리와 안일이와 발림을 가지고 관객들을 울리고 웃긴다 그래서 판소리를 흔히 모노 드라마, 모노 오페라가 결합된 양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판소리에서 대중들의 호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거수 이명창 그리고 관객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슬픈 장면을 하더라도 관객들은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고 아. 이 사람이 너무 신나도 호응을 해야 되는데 그 호응은 뭘로 할까요?
추임새.
그렇죠. 추임새 해보세요.
얼쑤.
좋다. 지워져.
잘한다. 추임새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나하고 잘 이렇게 호응을 해주면 힘이 나고 추임새를 잘못 넣으면 판소리하는 사람이 갑자기 소리가 하기 싫어져요. 왜냐면 방해를 하니까. 윤희 씨가 소리를 하고 네. 우리 다네 씨가 추임새를 넣는 걸 한번.
네, 네, 네.
잠깐만 예를 들어볼게요. 네, 추임새는 이렇게 넣는 거야.
네, 네.
그때요.
시왕.
심황후는.
잘한다.
부친 생각 간절 허허 찬탄으로 울음을 울제
쉬워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약간 끝에 약간 맞물릴 때 들어가네요.
근데 이제 그게 맞는데 다 음악적인 그 밀당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시는데 멘트가 약간 잘한다 말고 뭐 싱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싱아가 뭐
시구. 그러니까
시구요?
얼시구인데 잘하는 것처럼 시구. 들리려면 시구. 약간 앞에로 묵음 처리를 하면
시구 이렇게
시구
그러니까 시구
좋다도 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장단이 느껴지네요 뭔가.
그렇죠.
시구
추임새는 사실은 장단을 모르면 추임새를 할 수 없어요. 장단이야말로 판소리 특징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드랍 더 빛.
장단이 뭐냐? 서양에서는 리듬이란 말을 불렀잖아요. 서양의 리듬하고 우리의 리듬하고 다른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썼을까? 시간, 음악적인 시간을 나누는 것. 장, 뭐죠? 길다. 단,
짧다.
짧다. 그래서 장단은 이미 그 말 자체에 길고 짧은 것으로 시간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 소리의 시간이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길고 짧은 것으로 돼 있는 그런 음악적인 그 리듬을 타면서 말을 놀이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너를 보고 이렇게. 그래서 장단이 판소리 전체를 갖다가 그 진행시키는 가장 중요한 추동력을 갖고 있는 리듬이에요.
길고 짧은 뭐 리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묘사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 겨울마다 등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
잡살떡 메밀무
그렇죠. 그게 장단이죠. 장단식으로 멜로디를 만든 우리 사과 배장수도 그냥 사과 배 이렇게 안 하죠. 네. 사과 배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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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옛날에 계란이 왔어요. 계란
칼가라
가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장단 DNA라고 불러요. 어? 한국 사람한테는 다 장단 DNA가 있다. 저희가 이제 고수님을 모셔서 여기서 한번 장단을 치면서
네네.
두 분이 느리게 말을 놓는 방법. 장단이 막 빠르게 타면서 노래를 할 땐 어떻게 하는지 맛을 보고 계속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에 들으실 대목은 춘향가 중에서 이도룡이 광안루에 올라가서 이제 원경치를 바라보는 그런 대목하고 안용호사가 출두해서 급박하게 막 몰아치는
아, 네.
그 두 대목을 이번 두 분한테 청해 보겠습니다.
이야.
아. 그때여 도련님이 광안루에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보실 적에 적성흥 하침나는 유지
아주.
그렇지.
이요!
이번엔 다네 씨가 급박하게 어서 출두 대목을.
인간의 생신잔치 갈대로 갈아오고 출두 제비 준비할지 국방을 불러서 사촌을 단속 교진을 불러 백포장 둘러라 수로를 불러 교군을 단속 남녀주 거치고 호피를 내려라 사를 불러 용복을 차리고 돈도 불러 기체를 내려라 사령 불러 나조를 등 대극창이 불러 정형을 신축하라.
와, 옛날 시대에서 훅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요즘 현대인 같지가 않아.
현대인.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처음에 불러주셨을 때는 영상이 좀 느린 느낌이었는데
그때요 도련님이 광활로에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보실 적에 적성
다음에 불러주실 때는 뭔가 발빠름도 꼬르륵 빨라지는 것 같고
인간의 생신잔치 갈대로 갈아오고 출두 제비 준비할지 국방을 불러서 사촌을 단속 교진을 불러 백포장 둘러라 수로를 불러 교군을 단속 남녀주 거치고 피를 내줘라 사를 불러 용복을 차리고 돈도 불러 기체를 내려
그걸 들으면서 막 장면이 그 상상되면서
맞아.
흥미해지더라고요. 네.
사람들 뛰고 있어요. 근데 그 장단이라는 게 68비트인지 108비트인지 없잖아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엄격한 질서가 있어요. 아까 유리 씨가 부른 그 광활로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 네. 진양이라고 해서 가장 느린 장단인데 그것은 느린 여섯 박자. 근데 그 하나는 다 세 개씩 쪼개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다시 한 번. 이 율격을 따라가면서, 이 이유를 따라가면서 거기서 노래를, 말을 놓는 거예요.
한 호흡에 세 박자라는 질서는 있지만 그것이 되게 길었다, 짧아졌다, 비대칭적이라는.
그렇죠. 길고 짧은 것이 반복되면서 형성되는 비대칭적 반복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약간 판소리가 좀 재즈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부분에서. 아~ 맞아. 근데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면 멜로디가 기억나는 멜로디가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중에 판소리를 생각해 보시고 이 멜로디가 난 생각난다. 한번 해 보실래?
쑥대.
아니야.
뭐니까? 대개가 사람 당황시다니까.
일이 오너라.
없고 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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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그렇죠.
판소리에서 따온 거.
네, 그렇죠.
잠깐만 들려줄래요?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개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수보.
저기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그러면 흥보가 기가 막혀는 뭐였죠?
기가 막혀는 이제
노래.
원래는 이 노래가 뭐 흥보가 기가 막혀 하면서 동생을 나가라고 네. 하면 하는 걸로 이제
네,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역시 대중 가요로서 이렇게 편조 작업을 다시 판소리에서 한 거는 우리가 기억하는데 네. 판소리 자체에서 기억나는 건 그렇게 많이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짧아요.
베토벤 운명교향곡은 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계속 이걸 가지고 반복하면서 같은 패턴들이 대칭적으로 계속 쌓아나가면서 어떤 형태를 만들잖아요.
예, 예.
서양음악에서 핵심적인 작곡의 개념은 테마 모티브예요. 테마 모티브가 반복될 때 그걸 대중음악에서는 후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음악은 장단을 어떻게 놓을 수 있냐. 판소리는 호흡이에요. 호흡을 따라하고 자연의 형태를 따라가는 음악이라서 자연하고 교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연?
자연?
중요해요. 자연은 뭐예요? 똑같은 게 없죠.
네.
완전히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자연.
프리스타일.
그렇죠. 나무도 가지마다 다 다르고. 전통 판소리의 본질에는 동일한 반복이 없다는 거죠. 비슷한 패턴들은 있지만.
선생님, 근데 아무래도 주 멜로디가 강하지 않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전통으로서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판소리 고유의 어떤 특징이 있을 거고요. 그 기억나는 멜로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중화 되려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 두 분들이나 앞으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마 숙제가 되겠죠.
네. 선생님, 그동안 판소리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제 판소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가 이야기예요. 서사성. 판소리의 시작은 떠도는 이야기들, 떠도는 민요들, 떠도는 무속, 무가들, 전국에 있는 모든 노래를 다 조선 후기의 판소리라는 이야기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12개 원래 바탕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다 잘라나갔죠. 음악성이 부족하거나 이야기가 좀 서툴거나 너무 야하거나 다 이제 정리가 되고 현대적으로는 5개 고전이 된 건데 춘향전에서 제일 중요한 걸 정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요즘에 젊은이도 달라요. 주체적 사랑.
그렇네.
그 당시에는 관직이 높은 사람이 야, 너 지금 내가 너 선택했는데 날 거부해 네가? 오게 가두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랑을 끝까지 지킬 거야. 불가능했다. 굉장히 현대적인 여성.
약간 요즘 같으면 트렌디한 로맨틱 코미디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되 스칼렛 오하라처럼 당당한 어떤 여성의 사랑
판소리는 어떤 사람이 연출하느냐 각색을 하느냐에 따라 그 춘향이를 웃기게도 만들 수 있고 비극적인 비련의 여인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잘 살려서 판소리의 특징과 이야기를 잘 엮어서 현대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했을 때 네. 현대화 되거든요.
네, 또 변사또의 입장에서의 춘향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변사또도 사실은 변사또만 딱 갖고 그가 춘향의 마음을 못 얻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색의 측면을 다루면 또 재밌는 게 되겠죠. 엄청난 판타지가 있죠. 그 인당수라는 데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몸을 던지겠다. 여기서 굉장한 주제가 있어요. 눈을 뜨게 한다. 그 이 시대에 눈먼 자들은 누구 눈을 떠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눈을 뜬다는 것은 개안한다고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깨달음에 대한 주제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심오한 주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홍보가.
홍보가?
이게 보은설화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설화예요. 보은설화. 누구한테 고마움을 베풀면 반드시 그것은 좋은 결과로 쏟아져요. 이런 거는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것을 메시지를 주지 않나.
맞아요. 악한 벤치마킹은 나쁘다. 정말.
네, 다음
수군가.
수군가.
심지어 용왕이 왜 병이 들었나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저 독일에서 온 연출가는 바닷물이 환경오염으로 다 오염이 돼서 그 물을 먹고 용왕이 병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적벽. 이제 적벽 과정. 적벽가는 이 5대 판소리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예요.
삼국지.
삼국지 연희 장면 중에서 어느 대목? 적벽대전 장면. 아... 이 대목을 판소리로 특화한 그런 이야기예요. 조조와 제갈공명과 이 관우 유비 사이에 벌어지는 정치와 전쟁 이야기.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적벽가가 인기 있었던 것들은 한자 성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해주면 사대부들이 쫙 둘러앉아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지적 유희, 소리, 예술, 이걸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게 적벽가지. 이 중에서 오늘은 김유리 씨에게 수군가 중에 한 대목, 완전 전통적인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와.
제가 이제 여러분께 불러드릴 대목은 수군가 중에 좌우나졸이라는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인데 여러분의 추임새와 함께 네,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여 별주부는 토끼 간을 먹어야 용왕의 병이 낫는다 허니 저 세상에 나가 토끼를 만나 수궁에 들어가서 훈련 대장을 시켜준다고 꼬여 꼬염 꼬여다가 토끼를 등에 업고 수궁에 들어갔겄다. 토끼가 수궁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더니만은 좋다 좋다. 과연 별윤천지 비인간이로구나. 어서 들어가서 미관 말찍이라도 좀 시켜주시오. 별주부 영덕전 너른 뜰에 공손히 복지하며 진세 나갔던 별주부 헌신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대관절 토끼는 어찌하였느냐. 예, 토끼를 생금하여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그렇지. 네, 그러면 토끼를 바삐 잡아들여라. 영이 나니 좌우나졸 금금오졸이 술령수인 신의 날 토끼를 내워 쌀떡 진왕말이 장성사드 사냥 싸구매 만초사드 첩에 둘러싸 토끼 부두쳐 잡는 모양 영문출사 도적잡듯 토끼는 두 귀를 꺽 잡고 이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벌렁벌렁 떠흐르며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가 되면 더욱 좋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아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가 헐레여 오게탕 데려먹고 네 껍질을 벗겨내어 잘량 모아서 깔게 되면 어혈레종 혈담에는 맛 주내명이 아니라 강아지를 몰아가자.
아만!
아이고 내가 그도 아니고 송아지요. 송아 되면 더욱 좋다. 도타는 허리를 잡아 두피죽 살찐단 양액간 전엽 공파 두박 없이 노나 먹고 입불 빼어 활도 메고 네가 좀 벗겨내어 심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 주문 걸음을 하니 허리 끝없나니라 이 송아지를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그도 아니고 망하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성간족 구간족이라 휴단 함장 천리마로다. 영원한 오백금으로 초간뼈 사갔으니 너를 산채 잡아다가 대우왕전을 맞췄으면 천급상을 아니주랴 들거라. 마드그란 주장대로 꿈찔러 들어오매니 토끼 할일 없어 대리 대랑 매달려 어따 이놈 별주부야 왜야 나 탄 것이 무엇이냐. 오, 그거 수국나며라고 하는 것이다. 너 그 수국나며가 본래 이러느냐. 오, 그러느니라. 워 따위 큰사람을 맞을 놈은 나며
홍두리 뼈도 구한 남꾼네 형광전 허른들의 동댕이쳐 예 토끼 잡아드렸소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멋지네
너무 웃기다
진짜
재밌어요
전 뒷이야기가 더 궁금했어요.
어떻게 빠져나올지.
네, 어떻게 됐어요, 토끼?
이야기 해드려도 돼요?
네,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직접 들어보세요. 현장 가서.
동화책에는 토끼가 자기가 개였다가 송아지였다 망아졌다 이런 얘기 없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뒷얘기가 숨어져 있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었어요. 상황이 엄청 눈에 그려지고 그 토끼 감정이 너무 느껴져서 뭘 해도 계속 안 되고 점점 더 절박해지는 그 감정이 막 전달이 됐어요.
옛날 박동진 선생님은 이런 장면 나오면 토끼 즉흥적으로 네가 잘 아니냐 막 이런 관객들이 저 아닌데요 막 이런
아~ 그런 게 들어가면
애드립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는
판소리가 원래 이런 게 살아있는 거예요 판이라는 게 그런 즉흥적으로 그때 감흥이 교감되는 장소죠
그러니까 해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런 코미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사람들하고 아주 열린 방식으로 자유롭게 노래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고 웃는 사람들한테 애환을 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악 스타일이 가장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서양 음악을 대표하는 창법은 벨칸토 창법이잖아요.
네.
근데 판소리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서양 음악의 핵심은 뭐냐면 화성이에요. 도, 도, 솔, 도, 미, 솔, 시, 도, 레, 미, 파, 솔 이런 식으로 배음으로 쌓아나가는 음 구조. 이 음을 직선적으로 가면서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야 다른 음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아,
우리 음악은 화성이 아니에요. 좌우 계속 가면서 굉장히 가지처럼 끝없이 비선형적이라고 하죠. 이건. 그래서 판소리는 장단을 노는 예술인 거예요.
선생님 근데 명창은 또 뭐예요 그러면?
명창.
네.
아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명창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성음 득음을 해야 돼요. 득음.
득음. 득음. 키가 나야 되는구나, 목에서.
수없이 수련을 해서 얻는 소리, 이걸 이제 수리성이라고 하는데, 그 수리성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천부적으로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해. 이것을 천구성이라고 해요, 목구자를 써서. 하늘이 내려준 곡. 천구성, 수리성.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면 뭐예요? 득음. 소리를 득하는 거예요. 막 떨고 싶다, 어떻게 떨고 싶다? 그렇게, 그렇게 떨리는.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소리가 통제가 되면 득음된 거, 성음을 가진 거야. 그런 거고.
득음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도 그렇게 폭포수 아래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런 과정을 하나요? 어떠세요?
두 분은 하셨나요?
저는 폭포에서는 한 적이 없고
네.
나무에 이제 천을 감싸서 네. 그 천을 땡겨와서 제 몸에 이렇게 두르고 뱃심을 기른다고 이제 땡기면서 이제 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연습을 했던.
진짜요?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저희 선생님께서 다큐멘터리 같은 걸 찍으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림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했습니까? 그 이유도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뭔가 조금 뭐 배심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유리 씨는?
저는 폭포 아래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요?
돌아가신 인간문화재셨던 성우양 선생님께서 방학 때마다 상공부를 들어가셨는데, 판소리는 예전에 이제 그 판에서 하는 마당에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대고 하던 소리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관객들까지 다 끌어모으기 위해서 폭포 소리를 뚫어넘을 만큼 목소리를 키워라라는 의미도 있고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잖아요. 전기가 들어가서.
그거 맞아.
사실은 물은 생명이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수련을 하다가 콜록콜록하고 이렇게 피를 통하면 아 이제 선생님이 넌 득음을 했더다 이러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건 이제 조금 극대화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 같고 실제로는 조금 그런 상황이 되면 쉬어야죠.
상하기 전에.
쉬고 다시 단련을 하고.
쉬어야.
여기도 피나면 병원 가야지.
예전에는요. 득음을 위해서 뭐 똥물을까지 마셨대요.
맞아. 있었어. 그런 얘기.
이게 뭐냐면 그 당시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소리꾼들이 돈이 많지도 않았고 근데 그 똥물에 좋은 성분이 있대요. 근데 그걸 그치로 먹으면 독올라서 죽죠. 그거를 걸르고 한약재를 섞어서 약을 다려가지고 그거를 먹었다.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판소리를 왜 챙겨 드시는 건 없나요?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너무 좋죠.
명창이 되기엔 조건 중에 장단을 다 갖고 놀아야 된다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묘사를 잘해야 돼요. 정서를. 아하. 판소리는 사람의 정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마음대로 주락펴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묘사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나 자연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물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 다네 씨가 한번. 오.
예? 물소리까지.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괄괄.
이런 식으로.
오. 오. 이것은 VJ 공부.
VJ에서.
분유 괄괄. 다른 거 있어요?
밤새 소리는. 오.
오. 오, 맞아.
세타령, 대표적으로. 일산.
일산으로 가면.
쑥꾹! 쑥꾹!
전 산으로 가면
쑥쑥꼭쑥꼭.
이런 식으로 개인기가 좀 되셔야 되네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아마 경험했을 거야.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무한한 판타지로 빠져들잖아요.
상상하게 되죠.
명창은 이야기를 믿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요. 황금 송아지가 우리 집에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얘기했어. 노래까지 하면서 다 했어. 나중에 끝났어. 사람들이 다 믿어, 그거를. 저 사람 지금 황금 송아지가 있구나. 이런 능력. 이게 바로 진정한 명창의 능력입니다. 판소리가 이제 18세기 후반에 융성을 해서 19세기 전성기를 이루는데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 공부한 것에 따라 이제 어떤 특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특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전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제자들 킬러내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어떤 편, 서편제 이렇게 돼요. 동편제 이렇게 되잖아요.
서편제가 약간 장르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스타일이죠.
스타일.
아, 그랬구나.
힙합도 이스트코스트,
웨스트코스트.
웨스트코스트. 전자 음악도 그래, 심지어. 섬진강을 중심으로 옛날에는 동쪽을 동편제라고 불러요. 광주나 이런 지역들은 서편제. 중고째는 충청도, 경기도 스타일을 녹여들어서 판소리하고 만난 거예요. 지역이 다르니까 소리 스타일이 달랐겠죠. 동편제 소리는 좀 더 호방하고 남성적이고 잔 기교보다는 쭉쭉 뻗어나가는 힘. 그래서 훨씬 이게 옛날 형태가 많아요.
늙은 밤이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희는 다.
박유전이라는 어떤 천재적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섬세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서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건 여성스럽고 소리가 좀 더 길게 마무리가 되고 슬픔의 정서를 잘 녹여내는 이게 서편제예요.
내가 어찌 구허리요.
이청준 선생의 서편제의 그 주인공. 그런 마음을 서편제라는 전체적인 제목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고째는 흔적이 희미한데 당시에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전라됐던 거예요. 그래서 중고째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슬픈 판소리.
맞아.
그건 거의 다 서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이 나오던 19세기, 그때가 이제 최고의 전성기였는데, 그렇게 될 때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은 동리 신재호 선생님. 재능 있는 소리꾼을 발굴하고, 이것을 양반들에게 소개를 해가지고 후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최초로 판소리를 갖고 매니지먼트와 프로듀서를 동시에 한 사람이에요.
소속사네요?
그렇죠.
SJH.
신재호 선생님이 네 가지 정리를 해요. 판소리를 할 때.
황대라고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래. 둘째는 사설치래. 그제차 득음이요. 그제차 노름세라.
인물치래? 사설치래, 소리치래, 무용, 안무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까지 다 본 거예요.
진짜 연예 매니지먼트
정도로.
그렇죠.
신재호 선생님이 그 양반에게 소개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 전까지 양반들은 판소리를 즐기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양반들한테는 완성된 형태로 제공이 됐고, 양반의 애호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정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 조선 최초의 여성 판소리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신재 여사님의 제자인 진채선. 이 스승과 제자 사이 이야기를 다룬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도리화가예요. 아~ 수지 씨가 나와서 유명해졌던 그 영화.
소녀는 소리꾼이 되어갔어요.
진채선을 잘 판소리를 가리켜가지고 경복궁 낙성식을 딱 할 때 홍선대원군에게 진채선을 데뷔시켜요. 그런데 홍선대원이 딱 듣고서 마음에 들어서 자기 첩으로 삼아요.
오, 안 돼, 안 돼.
진채선을 두고 독리정사에 내려와서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자두꽃과 복숭아꽃을 보면서 하, 너가 생각나는 거야. 도리화가. 판소리 얘기하면 시대를 얘기하면서 왜 자생적으로 지금 대중음악처럼 노래화되지 못했을까. 중간에 맥이 끊겼기 때문인데 그 맥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적인 맥락은 다 어디서 끊겨요?
일제
때 끊기고 6.25 때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이제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판소리를 옛날 판소리는 어땠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봤을 때 그 흔적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음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음반은 다 누가 만들었다?
일본?
아, 일본이 그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음반들이 많이 나오면서 스타가 나옵니다. 바로 임방울이라는 거예요. 임방울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국민 가수, 국민 배우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명창인데 국창! 이렇게 추앙받은 인물이 바로 임방울이에요.
대회도 있어요. 임방울 대회.
임방울 배.
국악.
최고의 히트 넘버는 뭐였나요?
춘향이가 옥중에서 부른 바로
쑥대머리.
쑥대머리.
아, 이분의 그거예요?
네, 쑥대머리는 이분 때문에 전 국민들이 아는 노래가 됐죠.
어머나. 요즘 개그 프로에서 이렇게 가끔 쓰거든요. 맞아. 쑥대머리 하면서.
대머리가 쏙 나오면 쑥대머리다.
난 이름이 쑥 들어가서 맨날 쑥대머리에 몰렸어요.
저분은 음반이 100만 장이 팔렸었죠.
우와.
당시.
그 시대에 100만 장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어마무시한 거죠.
쑥대머리 부신해요. 청나무빵 찬양이요.
그러니까 일제하에 막 쑥대머리를 불러. 감옥에서 키를 쓰고서 앉아가지고 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 부르는 때 국민들은 그 노래가 조국을 빼앗게 이런 정서하고 연결되게 슬픔이 배가 되는 거죠.
쑥대머리 귀신 형용 쑥 쑥대머리 귀신 형용 청나국방 찬자리에 생각난 것은 꽃이고 벚꽃이고 한양남군 보고 지고 우호리장 정결 후로 일장 서를 내가 봤으니 품보 봉양 그을 공부에 겨를이 없어서 이러
교훈이 되게 많이 남네요. 더 듣고 싶네요, 진짜.
네.
근데 일단은 이 판소리 자체에 기타 선율이 한 몫을 또 해주니까 그게 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절절함이 더 극대화된 것 같아요.
나라를 잃은 어떤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그렇죠. 정말 그런 걸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을 것 같아요.
네. 판소리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공감 능력.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감 능력을 끌어내는데 뭘로 끌어낸다? 예술적인 노래 형식으로.
일제강점기에 물론 판소리가 일본 사람의 녹음을 통해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현상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판소리를 쫙 퍼져나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자생적으로 대중문화처럼 못 가게 만든 또 장본인이 일본이에요. 판소리는 어때요? 풍자하기 좋은 양식이고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어떤 분노를 담아낼 수 있는 양식이었겠죠.
일제시대를 좀 비판하는 주제의식을 담은 그렇죠. 판소리를 창작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 윤봉길, 안중근 의사나 그분들의 어떤 전기적인 그런 행적, 업적을 칭송하는 노래들이 있었는데 이걸 가만뒀겠어요?
와. 내 손으로 즐기었어 안동의 만세 보름찬 큰소리로 할빈역의 진보
만약에 지금까지 판소리가 일제를 거치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판소리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로서 창작자로서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갔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판소리 받아들였을 텐데 판소리가 현대화되지 못했던 60년대까지 맥락이 거의 끊겨갈 위기에 처했던 것은 단절의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대중들한테는 아직도 판소리가 조금은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데 대중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제 과제예요, 이거는. 아마 이 두 분도 과제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실천되고 있는데 외국의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들여와서 굉장히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억척가. 아. 노인과 바다였어요. 해밍이. 노인과 바다를 판소리 해갖고 저도 보고 싶었는데 못 봤을 정도. 와,
진짜 손세치가 우도
보고 싶어요. 이제.
그렇죠.
땡기네.
어떻게 해야 되지?
나중에는 막 겨울왕국 같은 것도 판소리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자연의 소리가 많이 들어가면 라이온킹 이런 것도
되니까.
그러니까. 저런 상상이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거겠죠.
레리코 한번 들어보고 싶다.
요즘에 사실은 판소리로 제일 핫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는 두 번째 다리 했던 민요 작업, 두 번째 다리 했던 판소리 작업들이에요. 다네 씨도 거기서 함께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네. 반응들이?
두 번째 달에서 하는 음악이 아일랜드 풍의 민속 음악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안 어울릴 듯 어울릴 듯 뭔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잘 어우러지면서 오히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제가 그냥 소리했을 때보다 더 극대화해서 이렇게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던.
갈까 부다 갈까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가를 떼창을 하자. 사실 한 1년 만에 그거는 되더라고요.
비긴 오긴 가자 이거.
그래 비긴 오긴에 나왔어요.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이게 많은 그 시사점을 받는 것 같아요. 역시 이게 대중화 작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좋은 샘플을 두 번째 달에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레게 팀하고 함께 네? 작업을 해요.
레게요?
의상도 그러면 색동 레게 식으로 입고 하세요.
왕관 쓰고 아, 완전 왕관 새로운 쓰고. 모습으로.
아, 정말.
제가 등장해 소리를 하면 일단 처음 듣는 것에 대한 놀라움으로 어? 하다가 어느 순간 근데 이게 분리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음악으로 받아들여주는 거. 와, 올해 해외 공연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 그로 인해 또 내년에 유럽 순회 공연도 시작됩니다.
김유리 씨가 하는 것은 저렇게 대중음악과 계속 만나는 거예요. 레게하고 만나는지 아까 힙합하고 만나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음악 지형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전통음악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팔색조처럼 다채롭게 앞으로 펼쳐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2002년도인가 파리하고 유럽 등지에서 판소리 오바탕 전체를 완창으로 듣는 기획을 시도해요. 자막을 1년 동안 등들여가지고 판소리를 하면 실시간으로 자막이 나가는데 동시에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웃어.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의미가 있다.
진수를 그대로 느끼는 그런 기획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죠.
와, 이런 거 좋아하잖아. 진한 거. 진한 예술.
이름이 좀 진하잖아요.
판소리를 판소리 원형 그대로. 고전적인 맛 그대로 일단 한번 맛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 젊은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펼쳐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앞으로 우리들이 문화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될 것 같고요. 지켜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판소리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좀 두 분께 여쭤볼게요. 네.
막연히 전통만 또 한때 하던 시절이 있었고 또 퓨전 음악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원일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나니까 어깨가 상당히 좀 무거워진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속기도 했어요. 변학도가 보는
변학도 진짜
춘향이는 얼마나 밉고 변학도도 딴에 또 굉장히 나쁘지만 그 안에 혼자 우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혼자 슬퍼서 방안에서 다른 시선 그런 아이디어였지. 그런 것들이
춘향아 나도 순정이 있다.
그렇지.
생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휴가 못 쓰는 친구들도 있을까? 야근 같은 거 시키면 군말 없이 해야 되고 갑질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한국의 직장 생활이 어떤 건지 극명히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는 얼굴을 오픈하고 시위를 했는데 사주에 대한 시위를 할 때는 얼굴을 가려야 하는 것.
저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한 게 뭐냐면은 회사 문 앞에서 멈춰버린 민주주의.
요즘 애들이 확 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직장 생활하면 다 그런 거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어머, 아 꼰대.
아 진짜?
나 땐 다 했어 이건가?
나 때는 말이야.
20대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옳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경작자라서요. 어느 쪽에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20, 30대가 생각을 하게 만든 조직하고 50대가 생각하고 20, 30대는 복사하는 조직이 붙으면 누가 이겼어요? 직장 민주주의는 갖는 사람들의 행복과 회사의 성과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쥐고 공예
지들을 메고 내 같은 마패는 내가 지들 메고 내 같은 마패는 내가 지들을 메고 내 같은 마패는 내가 지들 메고 내 같은 마패는 내가 지들을 메고 내 같은 마패는 내가 지들 메고 한문가는 이다 아니면
JTBC